요한계시록 20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마지막 대심판의 장경 중에 심판자가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저들의 행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과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계시록 2장에 가보시면 서두에 그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며 거기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 하나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거짓된 일꾼을 심판할 것과 또 교회와 교인들로 하여금 경고하는 측면에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속인 자들을 심판할 것과 또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의 경고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에서 이 책들이 펴 있고 각자의 행위대로 그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요 심판을 받는 악인들이 핑계되거나 반박할 근거가 없음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그럼 믿는 자들도 신자들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명책은 다른 책들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 아닌 책들에는 악인들이 행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생명책은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21장 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면 이 천국엔 누가 들어가는가라는 설명 속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얘기해서 이 천국이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돼서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서 성도들이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속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단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사실은 마지막 심판은 결국 악인들의 행위와 성도들의 믿음을 대조하고 있는 장면인 셈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행위와 성도들의 믿음을 대조한다는 건 무슨 뜻이 되냐면 자신을 근거하여 산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산 자들을 구별하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행위를 근거하고 있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이죠. 그것이 얼마나 부도덕했느냐, 얼마나 악했느냐는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를 근거하여 산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을 구별하고 있고, 자기를 근거하여 산 자들의 그 결과들은 생명과 의와 거룩을 산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최종 심판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위라고 설명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혹시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또는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너무 은혜를 강조하여 성도들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또 외면되거나, 또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등장했던 이 열매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봅시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받는 심판은 뭐냐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찍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전봇대가 포도를 맺자, 감을 맺자라고 선택하고 실천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매는 그 나무의 나무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맺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을 맺는 것이지, 나무가 결심을 따라 그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앞에 조금 더 볼까요?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의 싸움이 아니고 그 열매가 나온 이유가 뭐냐를 따지는 것이죠. 악인들을 행위대로 갚아준다,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나쁘고 행위가 벌받을 만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행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정체다 이거죠. 아무리 날이 춥다고 그렇게 뇌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대로 갚는다는 건 너희들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근거가 되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너희가 맺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다. 즉 너희는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의도, 진리도, 거룩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요. 심판을 면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고, 생명책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맺으시는, 당연히 맺으시는 충만한 그의 거룩하심과 영생에 우리가 참여하여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말하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요. 그것이 우리 것이죠. 그걸 뭐 다른 데 볼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가시면 포도나무 비유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얻거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말라질 수 없는, 찍혀 불에 던지우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착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라는 대조가 아니고 훨씬 근본적인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하여 있느냐를 묻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자랑스럽고 완전하고 승리로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실패와 후회와 회개가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이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원죄로서도 죄인이고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완벽히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깨끗게 되는 일을 반복해야 된다고 명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 악한 이들이 그의 행위들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는다면 그러면 신자들은 그의 행위를 따라 구원을 얻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것과 달리 우리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생명책에는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있다는 것 그 표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심판이 끝나버렸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끝난 자들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있는 이런 신자의 신앙생활의 현실에서의 실패들과 이 마지막 심판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될 때 그럼 우리의 현실은 무엇이며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은 얻지만 마침 보결로 진학하는 것 비슷해. 보결보다 조금 센 게 보혈이에요 그게. 또 새겨들어야지 뭐 보결. 계시록 14장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냐?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은 말하자면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게 수고로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외적으로는 핍박과 세상 풍조에 우리가 늘 적대 행위를 받고 있고 그 현실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고가 있죠.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로 수고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아직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기다려야 하는 완성을 향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패와 후회가 더 많은 현실을 살기 때문에 눈물과 회한과 사죄와 회개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많다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수고입니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쉴 뿐입니다. 보상을 못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진리며 영생이며 그것이 승리인 것을 확인하고 죽기 전에 확인하는 일이 허락되어 있지 않듯이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과 신앙의 완전함을 구하는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다 성취하지 못하고 죽는다고요. 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고를 그치고 쉽니다. 그런데 왜 복되냐?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거든요. 그 행한 일이 따르는 것, 보상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풍조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맞서 싸워 타협하지 않은 것,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못난 것, 자기의 그 부족한 것, 신앙의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우는 것들이 울고 후회하고로 우리의 평생 끝났는지 모르지만 그 후회와 그 눈물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였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너무 추우니까 뇌들이 다 얼어가지고 도무지 알아듣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아서 아주.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봐요. 28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더 이상 실패가 없고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잠시라도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승리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그 이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옛날 그 나치 정권하에서의 유대인들 강제 수용소가 그들을 왜 살려놨었냐면 노동력을 죽이기 전에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살려놨었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터로 나갈 때 봐서 노동력이 남아 있어 보이면 일터로 보내고 노동력이 이젠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가스실로 보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환경, 최악의 환경에서 영양상태로나 무슨 뭐 숙소나 뭐든지 최악의 상태지만 모두 죽기 싫어서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러나 어느 날 드디어, 왜냐하면 이게 뭐 전쟁이 끝날 기미도 없고 나치 정권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점점 쇠약해가고 살아봤자 하루하루 연장하는 것이 고통만 연장하고, 그래서 드디어 절망을 해서 포기를 하면 드디어 아침에 이렇게 힘찬게 서있던 모습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희죽희죽 웃는데요. 그 유명한 솔제니친 쓴 솔제니친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갖고 말이죠. 이게 솔제니친 이런 거를 힘써 발음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없어요. 혓바닥이 못 쫓아온다는 게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거기도 이제 그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그 겪는 하루의 일을 얘기하죠. 거기서 거기서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버티다가 포기하면 아꼈던 것을 다 먹어버리고 담배를 그 담배 한 개비가 뭐 스프를 하나 받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다 펴버리고 드디어 웃는데요. 포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견딘 사람들은 어떻게 견뎠냐. 아까 얘기한 나치 수용소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들에게 물은 이 질문에 대해 도대체 그 절망과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느냐. 눈물과 한숨으로 견뎠습니다. 그게 견딘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승리라는 것은 보란 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포기하지 않았느냐죠. 왜 포기하지 않았죠? 내가 언젠간 이길 거라는 무슨 확신이 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들을 붙잡고 내가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내 운명이 아니다가 나를 붙잡고 내 운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넘어진 것이다. 가 우리를 울지언정 후회할지언정 포기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우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웃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가 팔복을 보시면 팔복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그 표현이 왜 나오냐면 스스로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복을 준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의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의 증상이라고요. 복을 받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어떤 복을 받았길래? 하나님을 알며 영혼이 깨어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 속에 부름을 받고 영 안이 열리거든요. 그때 그가 뭘 느끼느냐?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이 파산했다는 걸 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얻으면 맨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눈물이잖아요. 그거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자가 맨 처음 확인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게 증상이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생산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신자의 공통된 일반적인 모습이 뭐냐? 전전긍긍하는 거라고요. 누가 이렇게 너무나 정답을 쉽게 얘기하거든 금년 들어서는 이제 좀 말을 좋게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거 생각해. 옛날 같으면 그건 사기꾼이야 뭐 이래. 그런데 그렇게 말고 그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륭까지는 못 주겠어요. 훌륭까지만 주고 훌륭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영생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든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된 탓이고 예수 안에 있는 탓입니다. 행위대로 다 같이 서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신자의 현실 신앙생활에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에 대하여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탄과 눈물과 후회가 없는 나를,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언제나 무릎 꿇게 하며 겸손케 하며 또 우리의 실력으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함께 하심과 승리케 하심이 이 모든 약속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알기에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승리. 그래서 우리가 울며 한숨 지으며 심지어 고통하며 절망하는 것까지라도 그것이 신앙인 줄 확인하는, 그리고 그걸 그런 감각과 몸부림과 소원케 하신 것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복된 증상인 줄 아는 확인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확인해 보면 언제나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기에 부족한 자신의 실력을 보곤 합니다. 우리는 못났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르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와 구원 속에 있기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따라 감각합니다. 우리가 못난 것을,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큰 소리를 치는 것을, 그리고 주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저 복된 의와 진리와 거룩에 너무 간격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긴 증상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구원의 저 복된 승리의 날을 내다보되 나 홀로 책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고 우리의 인생을 이기고 믿음 안에 인내하되 충성하여 우리의 눈물과 한숨이 헛되지 않은 우리의 신자된 운명인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고 견뎌 승리의 그날 복된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감사와 찬송으로 설 줄로 아는 확신, 주의 말씀으로 오늘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